오늘 말씀을 나누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서 무릎에다 올려놓으시고
잘 보세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단어 하나, 어구 하나, 구절 하나,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그 단어나 어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단어, 어구, 어절 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 안 빼놓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루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모형인 노아의 홍수 심판 근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의 왜곡으로 제시하셨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왜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혼인관계의 왜곡을 간음이라 표현을 하시고 간음을 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요한계시록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반만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끝날 수도 있어요. 먼저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보죠.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취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냥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입니다. 그죠? 그게 자체가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의 행태를 연유로 하여 분노를 하시는 장면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당신의 신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이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의 신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 영혼, 생명, 생기, 바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인간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 단어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교리적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옳습니다. 이 구절에서 신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자칫 하나님을 제한적인 존재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하나님의 편재성 교리에 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오셨다 하는 그런 분으로 떠나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장중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편재라는 것은 옴니프레젠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범신론이나 만유재신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편재성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세요. 그분의 장중 영향력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경륜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모든 만물은 성령의 부재하에 절대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고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요.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천국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옥에서는 소멸하는 불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living이에요. 그를 하나님이죠. 기동하며, moving이에요. 있느니라, being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존재하기 시작하는 비잉의 시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의 구더기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그런 기도를 자주 했잖아요. 그러한 표현은 구속사 안에서의 성령의 역할, 즉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가시는 구속사 안에서의 그 성령의 협의의 역할, 그것에 근거하여 염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떠났다 돌아왔다 하시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적용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의 그 르와흐, 하나님의 신을 성령 혹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 번역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교리적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는 시점에서부터 그들이 존재하는 영원까지 모든 인간들과 함께 계세요.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지옥에서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와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혼인관계를 그 깨버리는 자들에게서, 다른 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타고 넘어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뭐라 그랬어요? 복, 그죠? 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그것을 뺏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시죠?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 그 복,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과 선한 뜻에 따라 그들을 가장 행복하고 선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생명력이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하는 그런 본성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태어나는 타락을 한 모든 인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은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어구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 죽어야 하는 저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일련의 무리들에게 그 생명력이 다시 영원히 부어지게 된 거예요. 영원히 나의 생명력, 나의 신을 빼앗아버리리라 했는데 어떤 이들에게, 교회에게 영원히 그 생명력이 다시 부어지게 됐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다시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사는 이들 모두에게서 당신의 생명력을 빼앗아버리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게 주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일련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모두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 복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은 자로서 또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복 말고 그 복은 말고 다른 복 주세요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차단이 될 뻔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두시겠다는 경고를 3절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즉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시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웅숭 깊은 은혜를 또 한번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120년 동안을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미가 인간들의 날수가 12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뭐 비타민C를 장복을 하면 12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11장에 보면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5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아니라는 것은 바로 조금만 뒤로 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우겨요.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고? 아니요. 그거는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세상에 심판을 선포한 그 기회의 날들,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들, 유예의 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1절에 전체 인간의 역사의 개괄적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벌써 끝장이 났어야 하는 것인데 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제 끝장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120년 동안. 딱 8명만 들었어요. 노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귀담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랑과 힘의 과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아이도 낳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을 모조리 심판해서 멸하실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 때의 장면을 예수님이 묘사하시잖아요. 노아 때도 그랬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명령을 들었어야 순종도 하고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명령이 전해졌어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가해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노아의 때에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럼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20년 동안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구절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선조 림보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그 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이 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도 그 120년 동안 구원 얻은 자들이 겨우 8명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조상은 복음도 못 들어보고 지옥에 간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들은 것뿐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들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양심을 통해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해서 외치셨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근거가 나타나 이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셨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들이 저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120년간의 유예기간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역시 은혜죠. 그죠?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다 죽어야 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어구인 거예요. 이게요. 노아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저주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은혜라는 단어를 굳이 갖다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 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노아도요. 노아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9절에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칭의.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어요? 홍수 후에 곧바로 술 취해갖고 뻘겋고 잤잖아요. 그게 무슨 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전한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요.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여전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죠.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진술을 하자마자 바로 노아는 의인이고 이렇게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어디서 봤어요? 에녹 공부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여기서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처럼 영원한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어구를 써서 동일한 어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교회들아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뭐가 완전해서가 아니야.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몇 명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야. 그 속에 너희들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뭘 더 말하니?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멸망 속에 꽃피는 은혜의 이야기를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을 두고 살피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가 인간의 혼인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들의 죄목이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죠? 잘 들으세요. 그 질문을 딱 머릿속에 갖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종종 혼인관계, 혼인 언약하에 있는 부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을 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아주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말미에서 언급이 된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가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의 그 혼인관계가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성경은 인간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어지럽힌 자들은 간음한 자라고 해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인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러한 혼인관계의 왜곡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닥친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홍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설명을 이미 몇 차례 해드렸어요. 힘의 원리, 십자가 원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잘 숙지를 해놓으셔야 돼요. 오늘 다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서 외우세요. 거의.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 그래요. 그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고 비로소 그때 흑암 속에 빛이 생기면서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첫 창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다시피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첫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교회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계속해서. 잘 이해하세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이 구절은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황무지에서 건지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아셨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에서 쓰인 황무지, 토후, 에레츠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볼까요? 다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토후 에레츠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라는 그 어구에서 너풀거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하프도 성경 다른 곳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라하프인 거예요. 천지창조 때 쓰인 단어들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아요. 그 모세라는 한 저자는 모세오경을 쓰면서 일부러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찾아보았듯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죄악된 세상을 지칭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4장 22절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 즉 거기 빛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대로 나오죠. 창세기의 그 단어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새 창조의 그림자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조금 더 확실하게 증거를 대드릴게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이 출애굽께서 판박이처럼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여기서 바람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신.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데 물 위에 바람 루와흐가 운행을 하자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잊어버린 분들은 앞에 걸 다시 다 들으세요. 첫째 날에 창조해서 우리는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만 남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창조됐는데 어둠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이 이 창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빛이 언젠가 이 어둠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빛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언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궁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 휘장이. 그죠? 예수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하늘과 땅이 합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죠? 셋째 날에서는 물과 묻이 갈려졌는데 이제는 저주의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문만 남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담겨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저주의 바다, 홍해 위에 바람이, 동풍이 운행을 하자 바다가 물러가고 일부러 여기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서 그림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창조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동풍이 홍해 위에 운행을 하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올라오는 것과는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14장이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한 번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므로 안식하라 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드렸죠. 안식일은 뭘 담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분모를 딱 놓고 위에 분자를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안식을 가리키는 똑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분모 위에 그런 다른 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출애굽 사건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에 앞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Spirit of God. 그냥 하나님의 신 그러면 성령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실행에 옮기시고 성자 하나님, 적용을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야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신이 Spirit of God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Spirit of God. 성령 하나님만 영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죠.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루아흐, 하나님의 신, 그러면 우리가 전부 그냥 성령 하나님만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의 그 역할, 그 속에서만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 이제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을 그림자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힌트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힌트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어떤 한 무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새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요.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볼까요?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로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은 이끄심이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과연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분명히 뭘 보고 야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로 덮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 황무지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뭘 봤을까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직후부터 그 이스라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죠? 앞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밤에는 불 기둥이 됐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된 거예요. 그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학계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나의 신 똑같은 단어죠. 그 나의 신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대요. 늘 뭐예요? 구름과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덮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현현을 구름과 불 그리고 소리로 묘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한 곳 보고 가죠. 에스겔서 10장 2절 보세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무얼로 묘사를 해요? 구름, 광채, 빛이죠. 그리고 소리, 날개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과 빛 그리고 소리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현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새 창조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38절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덮는 모양처럼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구름과 빛의 모습, 새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어떻게 주세요? 수면 위에 바람이, 루아흐가 불어서 물이 감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14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신은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은혜로 건져냈다라는 그 징표로 뭘 주세요?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증기, 구름과 빛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무지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의 진표로 단순히 던지신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교회는 이렇게 구원하고 말 거다라는 하나님의 현현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뭘 타고 있어요? 뭘 밟고 있어요? 무지개를 밟고 서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지개는 뭐다? 구름과 빛,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지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그 신의 다른 모습이며 출애굽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과 빛과 소리가 신약에도 한번 나타났어요. 어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루아흐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빛이 나왔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구약에 나오는 루아흐, 바람, 소리, 불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창조, 출애굽 등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서 시작해서 제가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어요. 연결이 다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다른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며 너희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럼에도 그런 존재 위에 쏟아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시며 그들을 덮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에스겔서 16장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더딥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기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적신, 즉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담, 벌거벗었잖아요. 아담이.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벌거벗은 적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야 덮다는 구름이 덮다, 날개가 덮다 그 단어예요. 덮어서 그 벌거벗은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시내산의 그 사건을 혼인 언약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을 보시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어구가 있어요. 거기서 옷이라고 번역이 얘기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나프예요. 그 단어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신 장면이죠?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인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보시다시피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룻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누워있다가 보아스에게 발견이 되었을 때 룻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죠. 그 말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나 혼인관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혼인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와 출애굽기에 독수리 날개로 덮다. 독수리 날개가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다. 신랑의 신부를 옷자락 날개로 덮다. 이게 다 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여러분 이걸 다 숙지해 놓으셔야 아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의 혼인관계, 부부관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의 그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라고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창세기 2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을 잘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인간들에게 혼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든 안 하든 인간들은 혼인이라는 게 바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나중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혼인 관계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한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이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주장은 얼토당토한 주장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간음한 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한 것은 혼인 안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갈라져 나가는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경고인 것이지 이혼 자체에 대한 경고가 아닌 거예요. 그 언약 밖으로 나가면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여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부가 남편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고 신랑이 신부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게 거기서는 이루어진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라고 혼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온전한 자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자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 그런 나라는 올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별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그걸 갖고 정죄를 하고 뭐 과부니 호랩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인간은 찬란한 빛과 질서와 풍요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힘의 원리 속에 젖어있는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들은 빛과 질서와 풍요가 아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종종 혼인관계의 왜곡을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혼인관계 속에서의 그 불성실을 간음으로 명명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가 왔을 때 그를 용서하시면 안 되죠.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간음한 그 여자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것은 간음한 자를 돌로 때려 죽여라라는 것이 그 간음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상징에 대한 경고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관계의 왜곡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나를 왕으로 삼겠다는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혼인관계의 왜곡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혼인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랑으로서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걸고 신랑들아 남편들아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참신랑인 예수가 그걸 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참된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섭리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 언약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배만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신랑을 이용해 먹는, 신랑의 힘을 이용해 먹는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온전히 이해가 됐다면 신부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뭐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신랑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랑의 뜻이 뭐였어요? 신랑이 무하라고 그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성도는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인잔치, 혼인관계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맥을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반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제사장 옷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성막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거할 장막과 연결이 되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지까지 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